이제 그 오늘 13장 말씀 살펴보고 다음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호세아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호세아서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더 강렬하고 더 강하고 더 처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빠져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어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어늘 그것들은 전부 인간 기술자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 만들고 돌을 가져다가 깎아 만들고 금과 은을 새겨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인격적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입을 맞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키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그렇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금송아지 형태든 아니면 물고기 형태든 아니면 돈의 모양이든 아니면 학벌의 모양이든 졸업장이든 명예든 권세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아편에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고 오늘날에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감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이라는 조그마한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꾸깃꾸깃꾸깃 거기에 쑤셔 넣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감옥 속에 상자 속에 집어 넣어서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 값어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낮추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낮춰서 인간 수준의 우상에다가 하나님을 틀어넣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리게 됩니다. 왜 끊임없이 인간이 이렇게 우상을 시도하는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관념, 조물주에 대한 관념, 창조주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물론 이것이 타락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구원주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래서 양심에 찔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선에 대한 관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자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선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게 무엇인지, 그른 게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온전한 선에 대한 관념이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념, 온전한 선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의해서 고민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 절대적 선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 선의 기준이 우리의 부패한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향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을 번뇌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은 이 죄책감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시도한 노력의 결과물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죄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판단의 기준과 방법대로 그것들을 보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산물이 바로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쓸어주고 청소해주고 키스하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보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악된 삶들을 정당화시키고 마음껏 죄 짓는 거죠.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보란듯이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 조그마한 상자 속에 가둬놓고 값어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면 한 번씩 그 우상을 닦아주고 쓸어주고 키스합니다. 돈을 내고 그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우상 앞에 가서 헌신을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한 책임을 떼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고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이렇게 불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운명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더 거칠고 더 냉혹하고 더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꺼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내가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암컴같이 너희를 찢어발기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십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12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정직한 죄악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 죄가 계속 저장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겠다. 더 이상은 저장할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이 갖게 될 그 끔찍한 고통이 이제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을 앞둔 산모가 그 출산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출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다다랐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 여인처럼 회개의 출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메시지는 거스름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오시면 이 13장 전체 심판의 어두운 음산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 호세아서 전체와 전혀 다른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 사망과 음부는 물리적인 영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사망이 어디 있고 음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건져내며 내가 거기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죽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 거하고 사망에 거하고 멸망에 거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열 번 잘못해서 열 대를 맞아야 될 그런 운명으로 끝나게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거나 멸망이 없거나 재앙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아니라는 거죠. 뒤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리도 처참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오며 그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하였듯 하나님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신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지만 끝장나게끔 할 운명으로 그 죄를 다루거나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삶은 축복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과 재앙은 반드시 맙니다.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집니다. 심지어 아이 벤 산모는 적의 칼에 찔려서 그 배가 갈려지고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잔인할 수 없고 더 이상 잔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사망이 오고 멸망이 오고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만 그게 우리의 최종적 운명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지만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심판관과 재판관의 입장에서 잘못한 것 그대로 판결하고 잘한 것 그대로 판결하는 그런 식으로만 죄를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심방 기간인데 지난주부터 계속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심방을 하면서 거기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늘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가족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늘 하는 말이 자식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이제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왼수랑 사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왼수가 이제 더 이상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등골 뼈 빠지는 것도 모르고 매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쓰고 다른 게 왼수가 아니라 자식이 왼수라는 거죠. 남편이 왼수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왼수를 없애드릴까요? 늘 하는 말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왼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늘 왼수 기도, 자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편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만 얘기합니다. 가족 관계란 잘잘못을 따져서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벌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고 가서 죽일 각오로 두드려 패지만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죽일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잘못을 다루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을 긁어내고 그 잘못을 캐내고 그래서 고발하고 처벌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픕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혈연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미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찢어버리겠다, 부서뜨려버리겠다, 더 이상 잔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선고하시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사망이나 멸망이나 음부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만큼 그만큼 벌하고 그만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계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를 다루겠다 말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최종적 권세가 심판이나 멸망이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와 구약성경 전체와 성경 전체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바울은 이 14절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기 5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과 최종적인 권세는 사망과 멸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부활에 있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닫는 것은 항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니까 늘 즐겁더라. 늘 새벽 예배 나가고 늘 성경 한 번도 안 빠지고 읽으니까 행복과 축복만이 축복의 상황만이 생기더라. 만약에 그것을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다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하고 가까이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지난주에 새벽 예배 빠졌잖아.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너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잖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는 사망 아래 있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처참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기가 싫습니다. 내 시간을 주기가 싫고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기가 싫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물론 기쁨이 없다거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율법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찔러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적 운명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죽음 아래 영원히 끝장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고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주님만 깨닫고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심판을 받아도 괜찮고 나라가 망해도 괜찮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사업이 망해도 괜찮고 학위를 받지 않아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잔혹할 수 없는 표현으로 심판을 선고하고 실제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죽여서 끝장날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교훈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붙잡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복된 삶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축복만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그의 응당한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 아래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5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고달픔도 있고 죄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도 도무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는 것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신자의 싸움은 얼마만큼 성경 많이 읽느냐, 기도 많이 하느냐를 넘어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느냐 마느냐, 그게 바로 신자의 싸움의 핵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